봉해작전 3주간의 기도 기간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긴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부서의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3주간 동안 말씀 여행을 통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눈물겨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큰 숙제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힘겨워하던 여호수아를 재촉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할 수 있다 하고 그를 이끄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제 건너가자 하고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수백 년을 빼고 광야 40년만 생각하더라도 애굽을 함께 출발했던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 모래 속에다 장사 지내졌습니다. 걸어왔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들의 피땀으로 얼룩졌고 그들의 눈물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 직접 그들의 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발 딛게 하시는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고비를 넘어가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결정적인 고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거든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등을 보관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로 삼게 했던 성물이었습니다.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운반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지극히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외방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마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른 도중에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일이었는데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한 일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진노를 당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는 것도 잘못이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는 것에 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에는 채를 만들어 언약궤의 고리에 꿰고 어깨에 메고 옮겨 사람의 손이 궤에는 직접 닿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언약궤는 지성소에만 보존되었고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무사히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삶의 결정적인 고비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고 다른 길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어떤 수고도 좋은 열매로 이어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길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그 뒤를 따르게 한 것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룩한 행진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차례로 행진하라 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지금의 치수로 생각하면 약 9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900m 거리를 띄워두고 뒤에 따라가면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행진해 나가는 모습을 누구나 멀리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움직임을 따라서 함께 조용하게 질서 있게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양 먹이는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리에도 풍토에도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판단대로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늘 가자 내일 출발하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방향도 움직이는 시기도 하나님 구름기둥에 움직이는 것을 예의주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마다 길이 열리고 고비를 넘어가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 희망을 성취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다른 길로 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4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데 잘 알려져 있는 길로 가지 말고 한 번 지나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두렵고 조심스럽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하여금 잘 알려져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전혀 새로운 길로 그들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마음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출발할 때 처음부터 최종적인 목적지가 가나안인 것도 모르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니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향 갈대우르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중간쯤 되는 그 지점인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온 가족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안내자가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길이 있었겠습니까? 갈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도 한 장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걸었던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온전히 개척자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광야에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가이드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 없었고 만들어진 길도 없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지침도 없었지만 없는 길을 만들면서 광야의 새 길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가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왔던 길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만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숙명적인 과제였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민족이 가야 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였던 선구자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1912년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처음으로 모였는데 그때 그 모임이 우리나라가 생긴 후에 최초로 모였던 전국 단위의 민간 조직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을 앞서 주창했습니다. 신분 제도를 교회에서 철폐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할 때 주인과 머슴이 같이 출마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당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신분제도를 타파했습니다. 새로운 음악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새로운 의술도 교회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시절에 교회에서 융판으로 교육을 받고 슬라이드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구경도 못해보던 신문물이었습니다. 무엇인지 그렇게 교육이나 사회 전반 제도에 있어서 교회는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민족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저만치 멀리가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서 허둥댑니다. 새것을 개척하자는 정신이 없고 자꾸 옛것에만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니 창의성은 점점 줄어들고 도전정신도 미약해집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세대들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의 공간이 필요할 터인데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고 자꾸 옛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입던 옷이 몸에 잘 맞고 편하기도 하지만 흔옷만 평생 입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것만 고집했다면 종교개혁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마도 종교개혁이 가능하지 않았더라면 카톨릭은 내부적인 부패가 극심해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선각자들이 고쳐야 되겠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창의적인 정신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혁교회에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악기를 들여와서 안 된다는 금지사항이었습니다. 당신의 악기들이 오페라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오페라의 내용들이 대부분 내용이 좀 건전치 못한 내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이야기, 불륜에 관계된 이야기, 살인하는 음모 이런 등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추한 이야기를 공연하는 일에 사용되는 악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드릴 수 없다 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세대들이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철없는 젊은 것들이 꼭 교회 안에 악기를 들여놓을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악기를 들여오지 못할 만큼 좁은 문만 만들어 놓고 문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후에 이 철없는 젊은 세대가 예배당 문 뜯어 고치고 악기를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악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금까지도 악기 도입을 거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본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안에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 찬송 시간에 변성기 전에 소년이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면 그 곡조를 따라서 다 같이 부릅니다.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 고색 창년한 거대한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카페로 팔려갑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옛길로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구태해졌고 세상에 물들고 욕심에 부합하고 세속과 친밀한 그런 정신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한 가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0몇 년간 설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창고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꺼내봤습니다. 보니까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제 자신의 성경 해석한 해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문화가 너무 바뀌어 있었습니다. 듣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다 폐기했습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옛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걸음으로 개혁하십시오. 과거의 관성을 깨뜨리는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시면 새 길로 걷게 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쉽고 안주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뚝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그들에게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데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나룻배로 실어 나르겠습니까? 수영을 해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왔던 기적처럼 요단을 건너가는 일에도 그런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했습니다. 그 시기가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초실절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 그 어간입니다. 그때는 이 요단강의 수위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결정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또 북쪽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결정합니다. 이 4, 5월이 되면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는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평상시에도 건너기 힘들었겠지만 이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으니까 더욱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케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스스로 성결해져야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결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크게 실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단강 보시고 실망하십니다. 실개천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했겠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요단강이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펌핑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로 다 공급하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흘러가야 될 물들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보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이 줄어들어버려서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줄어드니까 사해마저도 면적이 점점 좁아지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덕이 흘러 넘칠 만큼 범람할 만큼 넓은 강이 흘렀던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강물이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게 하시고 그 백성들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였습니다. 이 첫 번 가나안의 도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우신 것은 가나안 땅 마을 하나하나를 점령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매일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매일처럼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드시면 삶을 깨끗이 단장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적과 골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뒤따르라. 언약궤 뒤따르라. 하나님은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간다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거라.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지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에 민 옛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길로 함께 나아가 우리의 요단을 건너 우리의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광야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있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릅시다. 함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시면 우리 힘으로 부족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우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